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2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멸의 길입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모사꾼 중에 모사꾼인 아히도벨이 함께 하였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만큼 아히도벨의 역량이 탁월하였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16장 23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은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과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략은 마치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을 정도로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전략가였으며 그의 지략은 권세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 반란은 당연히 성공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압살롬에게 유리했던 전세가 급속하게 다윗에게 유리하도록 전개되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왕좌를 찬탈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진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아닌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왕좌를 탈취한 가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짜 왕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향후 행보에 대한 계략을 물어보았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면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기습 공격함으로 다윗 왕만 죽이면 이 나라는 압살롬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만 제거하면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피만 흘리고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계책에 대해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7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히도벨의 제안에 대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아히도벨 전략대로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압살롬은 이제 누구에게 향후 행보에 대한 계략을 묻습니까? 5절 말씀을 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다윗이 감람산을 넘어 도피할 때에 기도의 응답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의 발판을 삼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준 사람이 후세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다윗과 후세의 관계를 친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를 압살롬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후세를 불러 그의 말을 들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압살롬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히도벨의 전략은 자신의 공적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더 좋은 계책이 있나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압살롬은 또 다른 모사였던 후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 그의 의견을 물은 것은 신중을 기하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압살롬의 반역을 실패로 돌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모략을 택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의 욕심을 이용하여 파멸로 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후세의 모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모략의 부당성을 설명한 다음에 자신의 모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놓은 모략을 보면 압살롬의 욕심을 자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먼저 후세는 압살롬에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라고 말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란 이스라엘 전역입니다. 후세는 이러한 표현으로 은근히 압살롬의 왕권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인정되고 있음을 통해서 압살롬의 욕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친히 전장에 나가시라고 말합니다. 왕이 직접 전쟁에 출전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것만큼 완벽한 정당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으로서의 자격을 입증하는 것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것만큼 좋은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압살롬은 이 제안에 욕심이 더욱 생겼습니다. 압살롬은 이 기회에 다윗보다 더 큰 공을 세워보자는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자신의 용맹과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성을 잃고 마침내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압살롬의 욕망을 이용한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욕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건강한 욕심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욕심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명예욕이 불명예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지나친 과시욕이 오히려 파멸을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지나친 소유욕이 오히려 빈손의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이러한 지나친 욕망이 있었습니다.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 뿐만 아니라 후세에게도 계략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자신을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압살롬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나친 욕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는 때가 있음을 돌아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지나친 욕심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나친 욕망이 나의 이성적 판단을 눈멀게 할 때에 나를 돌아보며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지혜와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욕심이 지나칠 때에 문제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봅니다. 지나친 욕심 앞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